1장 1절로 6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헤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들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이 머리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직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네.
앉아 계신 분들은 쉽지 않으실 건데, 앞줄에 앉아 계신 것도 힘드신데 지금 땅에 앉아 계셔서. 제가 울산교회에 맡고 있던 부서가 장애인 부서하고 청년이부 부서였습니다. 아까 청년부에서 사장님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해서 찾아오셔서 대부분 같이 예배 드렸는데, 청년부는 보통 주일날 2시에 예배 드렸거든요. 맨날 똑같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 대회 보통 참석하고, 그리고 교육부서 가서 사람들이 섬기고 청년부에 다시 오거든요. 밥 먹고. 그러면 이 2시라는 시간이 마의 시간이더라고요. 어지간한 천하 장사도 못 버티는 시간이 2시라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다가 제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사실 제 톤에 한 100% 이상을 준비해서 소리를 좀 많이 낸 거거든요. 제가 마이크가 있었으면 아마 소리를 아예 거의 안 냈을 겁니다. 제가 원래 잔잔하게 설교를 조곤조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주무시는 분들한테 방해 되지 않도록 소리도 안 지르고 다시 정신이 한번 갔다가 돌아와서 그럴 때쯤 다시 들어도 된다고 설교를 항상 반복해서 할 테니까 웃곤 했었는데, 작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옆에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씩 이렇게 서로 좀 배려하시고, 너무 깊게 이렇게 잠드시면 좀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꼬집거나 이렇게 하시면 마시고요. 네.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볼 때,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마음이 한 부분 좀 아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일산 베델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산 베델 교회를 가면서, 아,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가 정말 극장에 와서 영화 한 편 관람하듯이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 속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반 년이 넘었습니다. 집사람하고 혼나다가 다른 곳으로 몇 번 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더 많은 걸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예배 본다? 뭐가 맞습니까? 드린다. 그러면 한다, 본다. 어릴 때부터 그런 표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제가 그 표현 자체가 틀려 먹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예배 본다 주어가 누굽니까? 나죠? 그죠? 실은 세 가지 말 표현 다 사실상은 틀린 겁니다. 오른쪽으로 예배는 받으시는 거죠. 왜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받으시는 것이냐가 우리가 읽으신 이 레위기 1장 1절 첫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입니다. 한번 그 제가 지금 다 성경책을 보니까 비슷하게 다들 들고 계시는데 그죠? 제가 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고 저는 보통 아이패드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들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여백 성경이 있습니다. 여백 성경이 있어서 그 여백에다가 제 개인적인 주석을 기록합니다. 개인적인 주석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아닙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적습니다. 아빠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계속해서 기록 중입니다. 처음에 필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필사를 해서 주면 이 아이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를 텐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한 권씩 내용을 좀 적어서 아빠가 그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을 알아갔는지를 남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셔야 될 건데 성경에 방치를 좀 하시죠. 성경에 기록을 해주시고 따로 노트를 하셔서 기록을 해주셔도 1년에 한번 다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어쩌든 성경에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내용에 대한 주석이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완성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의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십시오. 예배의 책에 첫 단어, 첫 주제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의 책, 예배의 첫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예배 드리느냐, 모르고 예배 드리느냐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노예가 주인을 경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노예가 주인을 경배할 때는 노예의 인격은 없고 주인의 인격만 있는 것이죠.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로 이 아바드 말고도 샤하트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더 자주 씁니다. 샤하트는 뭐냐면 납작하게 엎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 앞에 절할 때 땅바닥이 완전히 드러눕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예배라는 단어에서 납작하게 엎드린다. 그러니까 샤하트나 아바드 이 두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 인격으로 살지 않고 주인의 인격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굴복하고 내가 엎드리면 보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어입니다. 회막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성막으로 불리고요. 시간이 지나가서 북박이 성전으로 띄어져서 성전으로 불리는 거죠.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식이니까 회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게 견고해져서 성막이라고 하다가 결국은 건물 자체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회막은 말 그대로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회막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성전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구애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회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회막입니다. 죄로 끊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분을 성전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신약이 쓰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그분으로 인해 회복한다라는 표현을, 주님을 성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을 위한 만나는 장소로 이 회막을 처음에 사용하시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 임마누엘입니다. 레위기에 했던 이 말이, 성전을 지으셨던 그 의미가 신약으로 보면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나 성전의 의미가 신약의 성전의 의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러니까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은 아득히 멀리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회막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걸 우리도록 기억하라고 두 번째 단어가 회막에서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단어입니까?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번 단어가 여호와께서였으면 2번 단어가 회막에서, 세 번째 단어가 모세를 부르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을 제가 네 단어로 정리를 한번 총체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부르시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 말고 우리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르시는 것 앞에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자는 깨어 있어야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어가 뭐죠? 일러 가라사대. 무슨 말이죠? 말씀을 왜 하시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라와 하지 말랍니다. 간단하죠,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전하십니다. 내가 듣고 난 다음에는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배의 마지막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통해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지나가 봅시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1단계 정의를 하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보면 이 예배가 온전하게 정의가 되어 갈 겁니다. 한번 좀 좁은 범주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보통 사이즈가 좀 큰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그곳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순서 안에 교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묵상하죠. 오르간, 보통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사회자가 나와서 교독문을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한 주간 우리를 돌아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뭡니까? 본문 말씀을 공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성가대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고받고입니다.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축도 하나님의 강복으로 예배가 마칩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이신 그분과 객체인 나가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예배당 문 밀고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이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까? 안 이어져야 됩니까?
이어져야
되죠. 예, 이 레위기 1장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고요. 레위기 2장, 3장, 4장, 5장, 6장 가면서는 흔히 사람들이 자주 즐겨 쓰는 단어 중에 삶의 예배라는 말을 쓰죠. 삶의 예배는 2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하는 그 삶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성경은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축구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오후에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레위기 본문을 읽으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구나. 오늘은 잠을 자겠구나. 어김없이 잠을 잤던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을 저는 합동측 교회에 어릴 때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전도사님을 찾아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주 물었는데 물어볼 때마다 제가 공통 일반적으로 들었던 대답은 이건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거나 이것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는가를 묻는 것 자체가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약간은 어쩌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가보니까 동기들하고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그냥 신대원을 다들 왔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어서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반면에 몇몇 분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한 노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나마 그 안에 하나님이 팔이 짧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한 다른 정의들을 깨달아서 온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저도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못 들으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따로 있을 텐데 왜 이분들은 믿음만, 기도만을 강조할까? 중간에 교회를 나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컸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반발적으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무엇이 옳은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말씀의 의미를 공부만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삶에서 살아보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쭉 지내왔는데 저한테는 사실 레위기 1장은 가장 큰 충격입니다. 왜냐면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예배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절은 이제 이 예배가 아까 1절이 총론이었다면 2절부터는 강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예배 행위 자체를 바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동그라미 한 번을 쳐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여기 히브리 말에 이시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이건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를 칭합니다. 남녀노소를 칭.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가 남녀 불평등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동등하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2절, 3절, 4절을 보면요.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보통 이 문맥 속에서 주제를, 핵심되는 주제를 찾아내려고 하면 자주 나오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문장 속에서. 그럴 때도 보면 재물, 그죠? 예물, 여호와께 열납하시도록 번제물. 그러니까 계속해서 2장,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주제어가 마치 재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책, 예배의 책 첫머리에 먼저 예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게 그 단어에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놓쳐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책 첫머리에서 가장 하시고 싶은 하시는 이 주제어는 예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할 때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말할 수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옛날에는요, 혹시 이렇게 바로 외국은 안 가보셨겠지만 TV 같은 데 보시면 옛날 성 같은 데 보면 예배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성 안에 예배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신하들이나 밑에 하인들은 예배 드리는 그 의자나 자리가 등급이 달라요. 그리고 왕은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설교자보다 더 높은 곳에 일반적으로 자기 자리, 그리고 자리도 되게 크고 금자리도 있어요. 그런 거 아마 유심하게 보시면 성 안의 배치도, 예배당의 배치도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이죠?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왕이 그런 높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분만이 주어가 되는, 그분만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어되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이런 경우가 많죠. 왜 한 번씩 저는 이제 제가 큰 교회에서 왔잖아요. 여러분도 큰 교회 계셨었지만 큰 교회에서 왔다고 해서 큰 교회가 대단한 교회, 잘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교회를 큰 교회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큰 교회인데 그게 서울에 가니까 3,000명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큰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대접을 합니다. 결자들한테 꼭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서 제가 마음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혹시 저희들이 불편하게 해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당연히 응답 대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정치인이거나 우리 어떤 기업의 사장이거나 자기에게 합당한 어떤 포션이 주어지거나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이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이 낮고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 흘러들어가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과연 흘러들어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높은 마음이나 내가 주인된 마음이 아니라 동등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2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뭐죠? 당신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재물이죠. 그러면 재물이라는 건 의미가 좀 설명이 돼야 되겠죠.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번제는
제사의 기쁨이 되는 제사거든요. 지금 여기, 여기, 레위기에 번제 자체가, 번제 자체는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에 모든 기본적인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배와 번제가 실제로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데, 바치기 전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안수해요. 그죠? 안수하는데, 레위기에는 안수가 똑같은 안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안수를 이제 이해를 잘못해서 똑같은 해석을 해버리는데, 안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 손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한 손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내리 누르는 건요,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하는 건 대속죄, 그러니까 아사세일 양을 이 대판으로 내보낼 때 두 손으로 하는 거는요,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 샤마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손으로 내리 누르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물이 내가 되고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건 내가 드려지는 것이고 재물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는 죽어야 하죠.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못하잖아요, 지금. 목숨을 끊을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재물을 바칩니다. 나와 이 재물을 동일시합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수하는 순간 내가 재물이 되는 것, 재물이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수해서 재물을 드려버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바치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재물로, 내 인격을, 내 중심을,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예배라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 여러분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이제 나를 대신해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회막문에 딱 가서 이제 제사를 시작했다면 기도하고 제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예물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는 흠이 없는 예물을 갖고 오라 했다는 건 하나님 측면에서요. 귀한 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저는 것, 상한 것, 너희가 보기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들려서 좀 귀한 것보다 좀 덜 아까운 걸 드리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금 안 드립니다. 등록을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뭘 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레위기 1장에는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구분을 하죠. 무슨 말이죠? 형편에 맞게 나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레위기 설교를 몇 편, 이렇게 몇 번이나 다른 분들 좀 공부를 좀 하려고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 대학 나오신 분이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힘의 진화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본문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서 그런 표현을 못 봤어요. 아무리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 돈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쓰다 남은 거 드리면 안 돼요. 먼저 구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사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최소한 주일날에 저렇게 헌금해서는 안 돼. 저거보다 더 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11조에서는 안 돼. 저거보다 더 내야 돼. 아니,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각자가 아는 거예요. 헌금은, 아, 헌금통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 의논을 안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공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람을 껴야 되거든요. 목사가 어차피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은 11조를 이만큼 하시네, 이분은 헌금을 이만큼 하시네 보게 되니까 저는 그것도 뭐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무기명으로 하면 연말 정산은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께 온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건 응당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니까 한번 전인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11조 하는 건요, 사실 제가 볼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11조, 너, 야, 너 교회도 다니네? 11조도 해? 어떻게 살래, 내일?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니,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저축해도 내일이 보장될까 말까 하는 인생들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인데,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음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또 따로 준비하셔야 되고, 뭔가 또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뭔가를 또 내야 되고, 바보들이라는 짓 아닙니까? 내일 먹고 살겠다는 겁니까? 안 먹고 살겠다는 겁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11조를 나중에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말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11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일을 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내일이 내가 저금하는, 내가 보장케 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돈이 나의 내일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이 믿음을 깨뜨리고,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11조야말로 신앙인에 있어서 그 믿음이 가장 좋지요. 가장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무기명으로 해서 11조를 어떻게 내는지, 목사님 저는 몰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내일 어떻게 돌아오시는가를 체험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깝지 않은 것 뿐이 되려고요. 자, 헌금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헌금은 준비해와서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린 지금 저기 통이 있어서 다행인데, 헌금통이 돌아갈 때 보통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지갑을 꺼내고 정확하게 지갑 속을 손을 뒤져서, 맞죠? 소액권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분의 인격에 걸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흠이 없는 재물의 두 번째 뜻을 생각해 볼게요. 제사를 드리는 그 예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방문 앞에 와서 봅니까? 집에서부터 봅니까? 예, 재물이 흠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것인가를 언제 확인해 봅니까? 집에서부터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살피지만, 그건 마지막이고요. 예배는, 제사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지금은 소나 양을 끌고 오는 시절이 아니라 재물이 뭡니까? 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난데 내가 나라는 재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것, 흠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별된다는 거죠. 정쾌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안 오는가는 교회 예배당 문 열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된 예물로 내가 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집에서부터 내가 준비되어 온다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준비된 마음이겠죠, 당연히. 마음 자체가 준비되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TV도 틀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말고, 지금 이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분은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백이 있으려면 그 전날 밤부터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축구가 보통 금토에 나뉘어서 EPL이 그런 말하는 게 참 웃기긴 한데, 그죠? 그 주례를 보고 나면 주일날 예배가 망가지겠습니까? 안 망가지겠습니까? 망가집니다. 밤에 늦게 주례를 보고 나면 잔상도 남고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걸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뭐 이게 끊는 게 무슨 대단한 건가 싶겠지만 저한테 되게 어려웠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자 성도님들한테 제가 드라마를 끊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육사이기 때문에 응답 제가 해야 되는 거라서 아 이건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끊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항상 만화가 있거든요. 은하철도 보고 천년왕국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노래를 계속 등장해요. 기차가 어두운 밤에 술을 반가워하며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앞에 나는 주야 하원해 하면 제가 기차가 어두운 밤에 치고 같이 불러요. 같이 주를 불러요. 참 대단했죠. 한 시간 동안 묵상했던 걸 교회도 다시 가져왔어요. 속에서 찬양을 해서 같이 노래를 불렀죠. 우리 옆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교사를 맡으셨던 분이 저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야, 난 맨날 와갖고 기차가 오문에 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분을 인생에 나뭇가리에서 만났어요. 울산교회 후임해가지고 백합부를 맡았는데 그분이 울산교회 백합부 교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무료를 받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예배 직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서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백을 해야 됩니다. 여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준비되어진 예물이 된다는 건 준비된 복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분대로 옷을 입는 건 아니겠죠. 제가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자에 얽히면요 그 예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그죠? 예식장 갈 때 추리닝 안 입으시잖아요. 장례식 갈 때 마찬가지죠. 예자가 붙으면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기본적으로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분 앞에 정결한 옷으로 나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찾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식장, 장례식장에서도 봉투에 넣지 않습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준비된 기도, 준비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그 지리산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하고 좀 다르고요. 되게 노무 목사님 아시는데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여기 성경대학원은 각 권을 배웁니다. 각 권을 원문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각 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우는 중입니다. 교파가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모든 초교파입니다. 어떤 교단에서 믿는 성경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초교파로 왔고 교수님들은 조금 적은 월급 부족한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학생들도 그 정신에 부응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곳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입니다. 가서 큰 분량을 자주 합동 측과 통화 측 목사들이 많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보시는 목사니까 우리 쪽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보면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누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기도하거나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 누가 설교 준비를 며칠 동안 못 해가지고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설교는 계시를 받아서 바로 올라가서 하는 거지. 제가 농담하는 건데 농담으로 안 받고
보시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으니 그냥 지나갔으면 다행인데 보신 목사가 세 명이 되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한수 떠드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아침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려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아닙니다. 설교는 철저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게 그것인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는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올라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횡설수설 내려놓는 기도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들이 바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문이 됩니다. 그러면 자, 3절에 보면 이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마 문에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네요. 흠 없는 스파 해마 문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천문에서 네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셨다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3절에는 두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셨습니다. 해마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예배입니다. 주중에서 얼마든지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번제 첫 제사는 하나님께 지정된 장소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정된 장소에 준비된 마음, 준비된 곳, 준비된 환경을 결국 간다는 거죠. 내 자주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철저하게 나의 자주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지정된 장소에서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주성을 내려놓아라.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곳에서 너 형편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열악한 장소에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말고 말고 곳인데 딱 예배만 드리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나와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이건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정확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될 방향 제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서 빚어져 갑니다. 예배가 아니면 말씀이 우리를 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진다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오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제가 저도 얼마 살지 않았고 얼마 목회하지 않았지만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어린 유아기 시절을 보내고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통해서 무엇이 바른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것보다 부모가 기다리는 그 사랑의 깊은 마음들을 깨달을 때에 철이 들고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눈밖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그 사랑의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괜찮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긴 인생의 여정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나으로 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여호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배는 연락하시도록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결과로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나는 괴로워도 나는 기분이 안 맥혀도 예배는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안 나갑니다.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예배에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체가 주어가 나가려면 드린다 본다 한다 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어긋나는 걸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예배의 주어가 나가려면 한국교회도 그랬고 유럽의 여타 많은 교회들도 예배의 주어가 나가려는 바람에 예배가 한없이 산을 오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그 불교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파리 십자가 나무 합창단 이런 걸 뭐 12부작계가 특선 다큐멘터리 영화 뭐 드라마라고 하죠. 요즘은 뭐 미드나 힌트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았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는 이 시간에 그런데 이 천사의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면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합창단에서 내보내지거든요. 그래 변성기가 오려고 할 때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이의 그 성기를 거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오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거세할 수 있습니까? 후모 찾아야죠. 먼저 이야기해야죠. 일단 동의는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맑은 목소리로 이 아이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 만약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버림을 받아.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거세를 장한 불구의 몸으로 나와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듣는 사람 모두가 기뻐 아멘을 하지만 그 화음을 듣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당신이 주신 지체를 자르고 하나님 전략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몇백 년 전에 이랬다 치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네, 우리는 지금 뭐 그럴 일이 전혀 없네. 우리는 일단 성가대도 없고 그렇죠. 반주자도 네, 그냥 치시고 하니까 서울에 가면 제가 옛날에도 저희 교회도 그랬고 지금 울산교회 맞고요. 소리스트들이 1부, 2부, 3부씩 돌아갑니다. 1부에는 이 교회, 2부에는 이 교회, 3부에는 이 교회 돌아갑니다. 반주자들도 잘하는 반주자들은 돌아가서 반주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많아져서 이게 해소가 됐는데 옛날에 돈 받고 아침에 몇 번이나 다니셨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있을 때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나와서 좀 떠듬떠듬 불러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노래는 내가 기쁘도록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절로 넘어갑시다. 그가 번제물에 너희의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할지니가 다시 나왔죠. 안수한다는 걸 아까 바꾸고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된 예배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본 예배의 의식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의 순서가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은 별로 들어오셔서 항상 노력하셨죠? 기도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몰라도 찾아서 그걸 적용시켜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서로 좀 마음이 상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레위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레위기가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것을 원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 혹시 두 번째 들으시는 거
아니요.
예배랑 들어가서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죠. 옆 사람의 안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잡담하는 거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하고 났다니까 제 청년부에 사람들이 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올라오더니 서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 진작에 앉아가지고 다 기도 안 해서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저는 성도가의 교제까지 다 끝냈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겠군요. 여기 지금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죠.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보통 한 번 딱 잡으면 그죠. 일주일 인사를 다 앞으로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들 인사하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주님 대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죠? 나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제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시작함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지금 13분인데 제가 몇 분 설교했죠? 30분 됐습니까? 보통 이제 사람 이 개구리가 그렇잖아요. 따뜻한 물에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는 몇 분 이렇게 설교를 좀 길게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들 가장 길게 설교하시는 분은 김남준 목사님이 제일 길게 설교하실 때 처음에 설교하신 2시간째 설교하셨어요. 처음에 성도들이 뭐 안 맞는 사람들 많이 도망가고 떠나고 이러다가 남는 사람들은 설교가 한 시간 반쯤 되면 설교 너무 짧다 이건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구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안 그래도 처장님하고는 잠시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 설교를 오전하고 오후를 하되 같은 설교를 두 번 반복했다고 오전에는 중고등학생 정도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밑에 그 밑으로 초하고 밑으로 6년부 이런 친구들은 같이 예배를 반대편에서 드릴 때 오전에 예배 안 드시는 분들이 이분 아이들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교차를 하는 거죠. 오면 교차를 해서 중고등학생들하고 이 아이들을 다시 부모들이 맡아서 아침에 배웠던 말씀이나 저녁에 배웠던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대간에 교회에서 아침에 드리는 예배 한 번을 아이들한테 신앙이 전수된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결국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신앙의 내용을 전수받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안 계신 분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1대1 교사가 되어서 오후에는 그렇게 예배를 양쪽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나누었는데 그러면 주중 예배가 한 번이 되는 거죠.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고 주중에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오셨는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는 수요 기도회를 즐겨가지는 저는 수요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만이나 이만이나 똑같은데 에스라에 지금 올라갑니다. 에스라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6시까지 나가 출석 체크하고 앉아서 뭐 하냐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에스라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도지 뭔가 손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의 뜻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손이 없으신 그분의 손자 발이 되어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어려울지 몰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안 하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이 구해야 되는 기도라고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보다 먼저 챙기십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셋째가 앉아있는데 15개월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분유가 다 떨어졌어요. 기저귀도 이제 몇 개만 쓰면 없는데 뭐 하십니까? 준비 안 해주실 겁니까? 이야기 안 해도 육신의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그럼 제가 문제가 있어서 깜빡할 때가 있겠지만 정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왜 준비해주시지 않나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앙보험 많은 것을 아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서 그분이 뭔가 주시하고는 못 버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나눠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말씀을 보자니 그래서 교황은 지금은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좀 편하게 성경대학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만약에 구약을 제가 이렇게 스타트를 하지만 어느 천년의 신약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배우면 가볍게 신약을 했는데 신약의 시작이거리면 여러분이 아마 어느 선은 상당히 많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대학을 하면 좀 강의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신약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만 있으면 내년 1월부터는 성경대학도 같이 나가면 교회는 통영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청년부를 가르치면서 자꾸 봤거든요. 저희 청년부를 제가 6년 동안 지도하면서 따로 기도회를 모이거나 결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건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본 보게라. 말씀대로 나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을 두고 보자.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 아닙니다.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심 구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냥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한 달 뒤에 만날 거기 때문에 그죠? 일장의 설교를 다 해두면 집에 가서 계속 또 보실 것 아닙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죠? 소를 끌고 가서 해만 문에서 소를 잡는 사람이 누구죠?
예배자.
네, 지금 이제 같은 국어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주어가 지금 다들 달라지죠. 제사장 아니면 예배자. 표준 세 번역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주어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였다가 그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2절 3절에서. 그래서 여기 주어는 그는입니다. 그는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구별해놨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안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갑을 뜰 것이요. 가죽 벗기고 갑 뜬 거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아니요.
예배자라고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위에 불을 두고 불리에 나무를 지금 계속 나무 놓고 있죠. 대비시키고 있죠. 그는 제사장, 그는 제사장. 예. 아니, 제가 질문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국어라서, 이거는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는데 문제가 돼서. 제사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설명이 시작되는데, 그림을 가만히 그려놓는 거 보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펴놓는 걸 제사장이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요, 성경 읽어보면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게 뭐죠? 죽이는 거죠. 네. 1절 전체 주어가 여호와께서 했다가 2절부터 뭐죠?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사람이 주호가 되는 겁니다. 3사절에 그게 주호입니다. 그가 예물을 바치려거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좀 안 믿기시면 표준 세 번에 읽어보면 주호를 아예 예물을 바치는 자라고 해두었습니다. 구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물을 바치고 싶으니 그러면 네가 안수하고 네가 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닭은 잡아보셨습니까? 닭은 저도 닭을 잡아봤는데 닭이 왜 몸만 다니면 닭이 뛰어다닙니까? 닭이 먼저 숨을 끊지 않습니까? 목을 한 세 바퀴 돌리지 않습니까? 닭이 생각보다 목이 긴더라고요. 돌리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세 번 돌려서 땅에 공유해서 숨을 끊고 난 다음에 목을 베거든요. 그래 제가 미숙해가지고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목을 이렇게 탁 땄는데 야가 뛰어다니면서 옷에 온 피가 다 날렸어요. 끔찍하더라고요. 그 잔상이 오랫동안 남았었는데 그러면 소를 저의사 드린다고 그 앞에서 단 앞에서 팔로 내친 다음 쳐보자. 그럼 소를 잡는 그 사람 옷이 피로 뒤범이지 그 뜨거운 피가 그 처참한 광경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죄의 대가가 처참하구나. 죄를 지으면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죽는데 감히. 여러분 아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배는 제물이나 나인 제물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인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 너희를 산 제사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산 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지금 이 말입니다. 나를 죽여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죠?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됩니까? 안 받으신 예배가 됩니까? 제가 청년부에 설교할 때는 2시에 예배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몇몇 자고 다니니까 잠을 깨우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제가 설교한 스타일이 대중하니까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좀 두려워하고 또 목사님이 우리한테 또 겁주는구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숱하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된다면 전부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 말씀 앞에 나를 죽일 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으로 나를 잡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몇 주 뒤에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면 창세기 몇 장을 했던가 주인이 아담이었던가 주인공이 아담이었던가 카인이었던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오예배 때 이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레위기 1장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였던가 제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지 못한다면 우리는 산재물로 드리지 못한 예배가 된다는 걸 기억해요. 죽이고 난 뭐하죠? 주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들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닭 사면에 뿌릴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교인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서 복상하는 건 뭡니까? 피로 제단 뿌림 그리고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밥을 뜰 것이요. 그가 누구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죽여야 껍질을 벗기고 갑을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인 것도 자기가 하고 가죽도 찢고 갑을 뜨는 것도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세계에서 해부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이 당시에 남자들은 이걸 다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갑을 뜰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걸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갑을 뜰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온통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이걸 우리 예배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예배 시간에 내 심령에 가죽을 벗기고 내 심령에 갑을 뜨는데 내 영혼에 가면 뜨는데 아이들이 좀 떠들 수 있죠. 그게 안 들려도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열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열악하다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일단 대신에 이거보다 더 높은 데 설교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잡아서 드릴 때는 기분을 열고 누워서 뭔가 별 신경 안 써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음의 신경에 가득 뜨는데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아, 그래서 막 뒤에 두 번 사람 상관도 하고 방차지 이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 영혼에 가득 뜨는 시간입니다. 7절, 8절, 9절에는 내장과 정강을 이렇게 풀판에 씻어서 바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는 겁니다. 내 속까지 나는 없어집니다. 내가 주인되었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버리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말씀을 담은 나만 다시 나가다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이 구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여기 줄거 놓으실래요?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때입니다.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은 거. 내가 예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유 없이 나를 태워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시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물질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달란트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거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뭐 하면 조금 더 나를 즐겁게 하고 돈도 좀 더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통해 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나를 그냥 사라지게 하고 나를 태워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하나님의 명령소요 설명서가 됩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소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그렇게 많이 듣고 생각하고 말했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그죠? 참 안타깝게 안 배웠으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배우면 왜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게 죄가 안 되잖아. 이것을 깨닫거든 알게 되고 그날부터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겁주는 게 절대 아니라 배우셨으니까 정말 이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 막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다고 해서 막 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온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조금이라도 더 밀어내시고 말씀이 신경 가운데 계속해서 신겨지고 신겨져서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믿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101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